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아픔과 고통과 또한 슬픔이 밑에 깊이 잠겨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앞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다시 나인성으로 걸어가시죠. 그럼 나인성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오르막길을 조금 걸어가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어가시면서 한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그 성에서 장래 행렬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인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름다운, 살만한 곳, 쾌적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반대적으로 장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름다운 곳에서 장래 행렬이 나오고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또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인성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인성으로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부를 바라보시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 그리고 그 가부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실 때 울지 말라고도 하신 적이 있지만 또 같이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이 같이 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가부의 그 처지에 대한 아픔과 고통 단순히 가부가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 아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부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인해서 그 가부는 자신을 잃은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잃었고요. 경제적 지위도 잃었고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 대한 아픔과 애틋함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함께 오셨다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궁휼한 것이죠. 죽음의 세력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 길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궁휼이 어디를 향하냐면 우리 모든 인간의 존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궁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궁휼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계급에 대한 궁휼로밖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불쌍하며 연약하며 어떠한 사회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궁휼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궁휼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궁휼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눈빛이자 시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존재적인 궁휼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 와닿으시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용서가 돼도 남편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용서가 안 됩니다. 자녀는 용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도 집에 들어가면 일단 3분 안에 미안하다는 말을 시작하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또 나가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존재적인 궁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녀를 향한 궁휼함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지 않습니까? 혼내도 조금 있으면 내가 너무 많이 혼낸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이 몰아붙인 게 아닌가 혼자서 또 힘들어합니다. 막 힘들어하다가 마음 아파하다가 갑자기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착 하는데 남편이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추궁합니다. 뭘 잘못했냐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그럼 제가 계속 제 얘기, 제 집안 이야기입니다. 네, 저 계속 죄송하다고 합니다. 제가 죄송 잘못했습니다. 제 생활 습관이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제 존재가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이 여인을 만나주십시오. 이 여인은 여기서 제 아내입니다. 주님 이 여인을 만나주십시오. 이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자매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진지하게 당신 예수님 만난 거 맞냐고. 예수님 만났으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하냐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또 훈계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또 그러면 또 제가 또 수긍하고 또 이렇게 또 주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존재입니다. 존재. 남편은 안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자녀한테는 그냥 확 쏟아지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을 표현하실 때 자녀가 애타는 듯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마음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가 어떠한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긍휼이 실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에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간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 뭐 설교 가운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간을 만진다는 것은 단순히 긍휼에서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예수님 이 간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란 마음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선을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이 긍휼이란 마음의 자체가 여러분 선을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선을 넘어가서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가 무엇이냐면 긍휼한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교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름 겨울 계속해서 가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습관적으로 성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물며 목사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들 계속하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교에 갈 마음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냐면 재정, 뭐 계획, 네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내가 가는 성교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그 땅을 향한 소망이 있는가? 그 땅을 향한 애틋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가가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성교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 청년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일어나서 다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면 청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난 청년에게 막 여러 가지 일어나서 말도 하고 안고 다시 어머니에게 건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심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그 긍휼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 가부의 모든 지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요. 경제적인 것들이 회복되고요. 또한 그 회복됨을 통하여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확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한 명의 죽은 자를 살린 이 행동이 그 긍휼의 풍성함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앞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에서 부활시켜서 이것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긍휼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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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가부의 아들이 일어나서 다시 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선교 가운데서 아픔과 함께하는 것이며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며 연약한 자의 자리까지 능히 내려가는 것이며 그 내려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 가운데 존재적인 선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국률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이번 선교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이 존재적인 궁휼함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선교지만 궁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팀원들도 우리가 궁휼히 여기며 함께 가는 우리가 그 연계교회들 가운데 궁휼함을 여기며 이 궁휼함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향한 궁휼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궁휼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가 일어났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단어가 두 번 동시에 사용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한 가정이 회복되고 한 마을이 회복되고 두 번째, 이 지역, 이 나인성에서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 근처가 바로 나인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가부를 살린 이야기들, 구약에서 가부를 살린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직관적으로 딱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관적을 알물 통해서 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켜주시고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이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나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이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 백성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돌보시고 찾아오시고. 여러분, 선교의 현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찾아가고 돌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는 것 자체가 정말 메시지입니다. 가는 것 자체가 왜 메시지가 되냐면, 저는 이제 이청 사진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청 사진을 섬기기 전에는 학원 선교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겠죠? 네, 저는 원래 한 1년만 네, 한 번씩 섰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영상을 찾아보면 1년에 한 번씩 딱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주일에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하러 갈 때는 되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갑니다. 이렇게 막 정장을 안 입고 좀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가면 제 주일에 가끔씩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 사실 성도님들이 저를 잘 못 알아보십니다. 청년인 줄 아십니다. 왜 웃으시죠? 제가 청년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 아들이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도 아마 제가 목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양복을 한번 입고 가니까 약간 놀라시면서 저분이 목사셨나? 이렇게 다 그런 눈빛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롭고 프리하게 옷을 입고 다녔었는데 이제 학원 선교부는 계속 찾아가는 사역입니다. 학교로 찾아가고 뭐 어디 와달라고 가고 방문하고 그러면 학원 선교부가 작년에 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까지 갑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전주까지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 6시간씩 걸립니다. 차 타고 가면 그런데 뭐 차 타고 운전하면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 타고 운전하면 이렇게 가면서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혼자서 재밌는 생각도 했다가 막 이렇게 또 아이들 만날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가 근데 갑자기 또 힘들면 아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가다 가면 여러분 그 안에 제가 뭘 잘해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입니다. 제가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전주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한 명의 고백이 저한테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세 명이 같이 갔습니다. 엄청난 낭비죠. 이 낭비를 하면서 갔는데 그 친구가 뭐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편지를 적어주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이곳까지 보내시는 거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들 무엇을 잘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습니까? 멀리 가는 거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면 그거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다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수식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간음에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전주에 갔을 때 처음에는 6명, 8명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제가 작별 인사할 때는 40명씩, 50명씩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서 이런 것에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 학교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는 전교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냥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 주는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각인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이 회복됐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경외감이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친밀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두려운데 어떻게 친하지?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 경외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신앙에서 회복되는 것을 경외감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읽었던 그 경이로움이라는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시는군요. 네, 무지개를 보면 저는 이게 목사로 자라진 않았죠.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목사로 준비되면서 자랐죠.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 무지개를 보면 그 노아 언약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막 노아 언약이 떠오르고 막 요한계시록에 무지개가 막 떠오르고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저 무지개는 빛이 통과해서 뭐 일곱 가지 색깔을 내고 뭐 이렇게 과학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경이감과 허무주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분석하거든요. 아 이거는 왜 그럴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까 이거야. 어머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MBTI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런 것들은 다 분석해버리면 여러분 분석해서 그 결과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에 대한 경이로움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이로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움이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가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아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아 하나님 이거 맞으시겠지, 그럼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군요, 이러한 감탄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선교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계획되지 않는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감탄하는 하나님의 감탄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찾아오심의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를 다시 감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러한 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24시간 2시간씩 이렇게 조를 짜서 계속해서 모라비안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뭐 밤새고 기도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특징을 분석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탄사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셨군요. 여러분, 이러한 감탄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감탄이 경의가 경외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놀라운 것들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물건을 새로 사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새로 사면 뭔가 자랑하고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될 때 나 이거 생겼어 막 안 물어봐도 알려주잖아요. 안 물어봐도 알려주고 이거 궁금하지 않니? 안 궁금해요. 내가 하나도 안 궁금한데 궁금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로 그 또 인스타 스토리에 막 올려서 막 이게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까지 해주는 그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은 감탄사가 나고 감탄은 자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자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선교 현장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국률이 아까 선을 넘지 않았습니까? 국률이 선을 넘어서 간에다 손을 대고 예수님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병자를 만지고 또 병자들에게 다가가고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깊은 감정에는 어떻게 보면 그 긍휼이 가장 깊게 깔려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선을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을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사람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해서 숨어서 지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무른 거죠. 그때까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살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나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분이 가장 위대한 기도를 올리시면서 긍휼의 기도를 베푸시는 겁니다. 선을 넘어가 버리신 거죠. 여러분 이 선을 넘어가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수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오늘 구주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국률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국률의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먼저 국률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국률의 은혜를 받았구나. 오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제가 이 청소년 시기 때 좀 이 본문을 묵상하면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어떤 게 의아했냐면, 하나님 좀 치사하다. 왜 독생자를 보내? 본인 스스로 가야지. 좀 치사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린 마음인 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린 마음에 하나님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안 했습니다. 제 불경스러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좀 그렇다. 왜 본인이 가야지? 왜 아들을 보내?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딱 제 어릴 때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아보고 하니까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더 힘들구나. 아들을 주는 게 훨씬 더 힘들구나. 여러분, 이 아들을 받은 우리의 수혜자의 가장 그 특징은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감격하고 이상에 놀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부의 아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선지자를 일으켜서, 아, 이 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궁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